어떤 공처가 남편이 아이들에게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을 사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기뻐 소리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빠가 얘기했답니다. 이 장난감은 엄마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만 가지고 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잠깐 조용해지더니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아빠만 가지고 놀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순종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고도 합니다.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순종하기는 순종하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3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우리 인생에 복받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그 순종을 통해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창세기 22장과 2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몇 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요. 그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요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하나님께 철저히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2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그 친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삭을 바쳐버리면 어떻게 별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또한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이 독자인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냥 인륜적으로 봐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바칩니까? 여러분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그 우상에게 바치는 가장 큰 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런데도 무조건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낙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과 번제를 쓸 나무로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3절을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보시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 3절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십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히브리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브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동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 자체가 한 단어 안에 주어랑 모든 그 동사랑 다 붙어 있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바브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어떤 액션이 끝나면 그 다음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는 이런 순서로 배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잡으러 가면서도 쉬지 않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데도 전혀 거리낌 없이 그것을 준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쉼이 없이 계속해서 그 동작을 이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감정과 기분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집에 떠난 지 3일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 아예 집에서 나무를 쪼개서 준비해 갔고요. 두 종이 혹시라도 반대할까 봐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무리 이삭이 밥을 해도 불이 피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고 또 그 아버지가 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번제할 동물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아예 이삭을 나무에 올려놓고 결박해버립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아버지라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진정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말인데도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이 보게 됩니다. 이삭 자신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반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내가 죽어도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제 팔팔한 애란 말이에요. 도망가려고 그러면 반항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22장 16절을 보시면 이삭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순종으로 자손들과 크게 복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자녀는 여러분 복받은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이 교육 방법이 창의성과 자율성, 개성을 살려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 키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해도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교육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육시키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올바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지 않고 그냥 긍정적인 것만 가르친다면 우리는 아이들로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교육부터 시키셔야 합니다. 순종은 가정교육에서 또한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존 에버시 쓴 자녀의 미래를 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존 에버시라는 사람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엄마가 아픈 딸에게 그 약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픈 딸이 필요한 약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애가 한번 약을 먹더니 이 약이 써서 자기는 못 먹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설득해서 먹여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 먹어요. 강제라도 먹여야 하는데 그 약을 먹일 만큼의 어떻게 의지도 어머니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에게 계속해서 그래도 먹어야 되지 설득하려고만 했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 딸과 그런 실랑이를 벌이다가 엄마가 지쳐서 결국 약 먹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후에 의사한테 갔는데 아이의 병세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더 강한 약을 주게 됩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쓴 약을 자기는 도저히 못 먹겠다고 버텨요. 수긍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엄마는 그 애에게 정말 이해시키고 또 그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아이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숨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창의성, 자율성, 개성, 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교육, 순종교육이라는 것은 직접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종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받는 여러분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복을 받고 끝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삭은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온전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그 민수기 3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1세대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6절을 보시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22장을 보시면요, 이삭은 아버지의 그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에 저항하지도 않고요, 또 미쳤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되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부당하고 말하면서요, 반항하면서 아버지한테 한마디 할 법한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면 여러분 순종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확실한 언약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죽음의 예표가 되는 영광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삭은 번제로 바쳐지지 못했을까요? 번제는 여러분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삭은 죄로 바쳐지기에는 부족한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그 모리아산 그 위에서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26장으로 오시면 돼요. 26장을 보시면 장성한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랄로 내려가,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 이 서남쪽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영토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서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서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랄 쪽으로 내려가니까 분명히 이제 조짐이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한 일을 두 번이나 당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삭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삭도 이제 음식이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이 없어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이삭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은요 눈에 보이는 분명히 애굽으로 가면 곡식을 얻을 수도 있고 배고픔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먹을 것이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26장 12절을 보시면 그 땅의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텐트를 걷어서 짐승떼를 몰고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딴 데로 옮기고 이런 식의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게 쉽거나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더군다나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수확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삭이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입니다. 자신도 기대하지 못할 정도의 놀랄만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26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순종의 가치가 굉장히 퇴색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21세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뭐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득,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냐면요. MIT 공대의 레이 크루즈벨이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인류의 발전 속도를 계산을 통해서 보면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대략 인류가 2만 년 동안 이룰 수 있는 진보를 목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인류가 이룬 것보다 1000배가 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겁니다. 매 25일, 한 달도 안 됩니다. 25일마다 한 세기에 맞먹는 발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발전이 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의견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술 문명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결국 여러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순종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왕 순종하시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정도의 여러분 순종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즐겁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신앙의 삶이라면 즐겁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그 말씀을 즐겁게 따르는 것입니다. 봉사가 주어지면 즐겁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린다면 즐겁게 드리는 것이고요. 용서하라고 하면 즐겁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즐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꼬부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하라고 하면 즐겁게 성교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종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복을 받는 것, 그런 영적인 힘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축복받는 삶을 사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축복식 설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보시면 이삭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살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자기네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삭이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못됐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그 비가 많이 안 오는 기후입니다. 우기 때 아니면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족장시대에 보시면 이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26장 1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양지기들을 쫓아내요. 힘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딴 데로 가지 뭐. 하고 그랄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18절을 보시면 또 우물을 다시 팝니다. 참 우물을 판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물을 또 파요. 그래서 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또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또 우물을 즐겁게 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 신나의 이름은 그 다툰다라는 말보다 더한 적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뺏겼을 때는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것은 다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뺏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신나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은 적대적이다. 더 강하게 그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위험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하고 내어드리고 그거를 양보를 했는데 더 어려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더 강도 높게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삶 말고도 성경을 보시면 그런 게 많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했죠. 그런데 강풍이 불고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냐면 그렇게 순종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빌립보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건강을 잊어버리고 가족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회의도 오고요. 또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심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시는 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들을 겹치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실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거기서 배가 뒤집혀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에게 명령하셔서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그 죽었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간수장이 가족이 구원을 받고 정말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순종함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은요, 모든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우물을 또 팠는데, 참 우물도 잘 팝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과 다투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넓은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루오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고 즐거우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6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자손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26장 26절입니다.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을 적대하던 사람들도 그 이삭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이삭은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자가 되었고요. 빼앗기는 자 같았었는데 더 많은 것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오는 시련과 반대를 이기지 못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요, 풀무불을 통과할 때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몇 번이나 빼앗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건조한 준사막지대에서 우물이 없다는 것,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그 우물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28절과 26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이삭의 그 적대했던 적들이 이삭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그 간증을 얘기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열반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이제 이 교회 사임하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왜 저를 갑자기 거리로 내보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가서 발을 씻어줘라. 절망에 처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발을 씻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 목회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요. 십자가를 붙인 대야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통, 수건 뭐 이렇게 해서 20kg가 넘는 그런 짐을 싸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2년이 넘게 발을 씻어주는 사역을 통해서 뭐 그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시장, 군장성,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자 뭐 하여튼 온갖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것처럼 닦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발을 닦으면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됐고요. 중독에서 벗어났고요. 조직폭력배에서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돼서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수천 명의 발을 씻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는 중동 지역에 가서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비결은 순종하는 종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하루에 20명, 30명, 50명의 발을 씻긴다면 그날은 성공적인 날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진정한 복을, 축복을 잃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설명하면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잃었던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함께하시는 그 낙원의 축복을 회복시키는데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몸에 새기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순종은 다시 그 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히브리서 19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 있어서 순종은 기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은 예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실 때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또한 즐겁게 순종하십시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육적인 축복 또한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비를 주시되 때에 맞는 비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흉년에도 100배의 수확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없는 순종은 우리를 신앙의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에 임하시고요, 그 순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그 말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계산해서 맞아야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어요.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즐거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